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필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태환 부장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세션을 진행하게 될그 송혁차장은 후반부 세션 진행할 때 직접 소개를 하고요. 참고로 총각입니다. 네, 총각이고요. 그래서 앞에 그 엄경 부장께서 진행을 해주신 게 거의 토크쇼 형태로 진행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준비한 세션은 앞서 드렸던 것처럼 SQL 서버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대용량 OLTP DW 환경을 구성을 하는 방안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용량 OLTP DW 환경에서 SQL 서버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고가용성과 성능과 그 관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SQL 서버에서 지금까지 출시돼서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 위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를 하느라, 예, 잠깐 좀 어정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릴 그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시나리오, 그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SQL 서버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나열하는 형태로 그 세미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먼저 간단하게 그 시나리오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시나리오에서 사용된 인스턴스들의 구성된 SQL 서버의 구성값들에 대해서 베스트 프랙티스와 실제 OLTP하고 DW에 적용된 그런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세미나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게 그 핫스팟, 그 일반 비트리 인덱스를 구성해서 그 대용량 OLTP 환경을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그 클러스터 인덱스의 그 구조에 따라서 핫스팟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핫스팟을 제거하는 용도로 인메모리 OLTP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용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전반부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뒤에 파티션 테이블에 대한 부분, 중분 통계, 칼럼 스토어 인덱스, 라이브 쿼리 스태츠, 쿼리 스토어 부분은 후반부에 이제 송혁 차장께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제가 마이크를 들고 진행을 했던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예, 좀 손을 바꿔가면서 하니까 힘드네요. 그래서 먼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적용된 SQL 서버의 구성값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시나리오는, 예, 저희가 일단은 시나리오 기반으로 구성을 하면서 요구사항을 좀 만들어 봤고요. 첫 번째 이제 요구사항으로 수당 수만 건의 트랜잭션이 발생되는 환경에서 대기 현상이 없는 상태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높은 동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높은 동기성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메모리 OLTP라는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두 번째 요구사항은 높은 가용성과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DR 환경을 좀 손쉽게 구성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용성 그룹이라는, 예, 기능을 적용을 했고요. 세 번째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스토리지 비용에 대한 절감과 대량으로 적재된 데이터에서 빠른 보고서 데이터를 제공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밑에 보시는 파티션 테이블과 인크리멘탈 그 통계와 클러스터 인덱스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그 요구사항 중에 마지막에 보시면 그 운영하는 SQL 시스템에 대해서 손쉽게 베이스라인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빠르게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제공해 줄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밑에 보시는 2014에는 그 라이브 쿼리 스태츠가 기능적으로는 추가가 됐었는데 UI가 없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SQL 2016 CTP 버전이 나오면서 보시면 라이브 쿼리 스태츠에 대해서 UI상으로 이런 쿼리 통계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저하되는 쿼리들을 손쉽게 그 찾으실 수 있고요. 뭐 쿼리 스토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행됐던 쿼리들에 대한 어떤 이력들을 관리하면서 베이스라인을 손쉽게 좀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그 시나리오에서 사용된 시스템을 구성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OS는 전체적으로 윈도우 서버 2012 R2를 사용해서 구성을 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에서 이제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DBMS 엔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2.4가 배포가 됐더라고요. 저희가 그 환경을 준비하는 시점에는 SQL 서버 2016 CTP 2.3 버전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가용성 그룹도 많이 최근에 저희가 세미나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이 소개시켜 드렸던 내용이다 보니까 많이 잘 아실 텐데, 결국 가용성 그룹도 결국에 윈도우 페어러버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HA 기술로는 실질적으로 윈도우 서버에서 제공하는 페어러버 클러스터와 SQL 서버에서 제공하는 가용성 그룹을 복합적으로 구성을 해서 환경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보시면 사용될 서버는 두 대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가상 서버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 기존의 페이로버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그 인스턴스 레벨의 어떤 리던던시를 보장해주는 기술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그 인스턴스 자체가 1번 서버에서 운영 구동이 되다가 문제가 되면 2번 서버로 페이로버가 돼서 실제 서비스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서비스가 됐던 게, 가용성 그룹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가상 서버로 표현된 서버가 4개가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두 대의 인스턴스, 기존의 페이로버 클러스터 인스턴스하고 다르게 이렇게 그 여러 개의 가용성 그룹을 두 대의 서버로 구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그 여러 개의 버추얼 IP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손쉽게 구성을 할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성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만약에 뭐 특정 업무 용도로 가용성 그룹을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개를 또 만드실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에 있는 SK 테크 캠프 에이지라는 가용성 그룹 같은 경우는 일반 서버를 주곡 재본으로 사용을 하는 구조. 그리고 두 번째 SK 테크 캠프 DWAG 같은 경우는 2번 서버를 주곡 재본으로 사용을 하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1번 서버에서 페이로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 그리고 1번에 있는 SK 테크 캠프 AG 같은 경우는 1번의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인스턴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2번 서버로 페이로버가 될수 있는 이런 구조를 확보를 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페이로버 클러스터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패시브 형태로 되면은 액티브 장비 같은 경우는 액티브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만, 2번 장비, 패시브 장비 같은 경우는 패시브한 RDR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OLTP와 DW를 두 대의 장비로 구성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여기 들어간 물리 서버가 저희가 서버가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이쪽은 지금 노트북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서 나중에 부하 테스트를 할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원래 제가 의도했던 건 50배 정도의 어떤 성능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서버가 그렇게 따라주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의 성능이 개선되는 효과까지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부하를 생성하는 환경은 그 RML util에서 제공하는 OSTRESS라는 툴을 활용을 해서 부하를 발생시키는 형태로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에 사용된 인스턴스들에 적용된 구성값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실 거예요. 그 SQL 서버를 사용하실 때 구성하실 수 있는 최적화 구성. 결국에는 SQL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하실 때그 사전에 그 구성을 해주시고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기존에 제공됐던 그런 최적화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성능 저하나 운영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기능.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제가 그 필수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그 OS 레벨에서 그 SQL 윈도우 2008이 나오면서 전원 옵션이 기본 비정 조정 옵션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OS가 설치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 서버의 사용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파워 세이빙 모드로 이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워 세이빙 모드에서 갑자기 이제 어떤 요청이 들어올 때 다시 부동이 되면서 발생되는 그런 성능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정자종으로 되어 있는 전원 옵션을 고성능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로컬 보안 정책 같은 경우는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락 페이지 메모리 같은 경우는 SQL 서버 엔진에서 사용하는 페이지들에 대해서는 페이징 파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에 저락 페이지 메모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메모리 워킹 셋을 이렇게 모니터링 하시다 보면 갑자기 워킹 셋이 뚝 떨어지는 그런 그 증상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사전에 방지 할수 있는 옵션으로 락 페이지 메모리라는 옵션을 보시면 되고, 그 퍼폼 볼륨 메인터넌스 태스크 같은 경우는 볼륨 유지 관리계획이죠.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생성을 하시거나 기존에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에 파일을 추가를 하거나 그 기존에 사용 중인 데이터 파일이 자동 증가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 즉시 파일 초기화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파일 오퍼레이션에 대한 어떤 성능 향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옵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보안 정책 같은 경우는 SQL 서버를 시작하는 서비스 계정을 로컬 보안 정책에 직접 지정을 해주시고, 옆에 보시면 그 로컬 보안 정책 같은 경우는 SQL 서버를 재시작을 해주시고, 만약에 접속해 있던 세션이 연결이 된 상태라고 하시면 로그오프를 했다가 한번 더 들어가 주셔야지만 제대로 적용이 되는 옵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SQL 서버 에러로그 같은 경우는 에러로그랑 로그인 감사 같은 경우는 관리나 보안성 때문에 뭐 최근에 그 사이트를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로그인 감사 같은 경우는 그 기본 로깅 모드가 그 실패한 로그인만 저장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기본 옵션이에요. 근데 뭐 최근 그 보안 때문에 성공 실패 로깅을 다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에러로그 파일이 상당히 좀 커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로그인 감사 정책을 만약에 성공으로 바꾼다고 하거나 뭐 기본 개수가 6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서 SQL이 계속 재시작을 반복을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에러로그가 없어서 이제 발생되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최근 추세를 말씀을 드리면 로그인 감사를 성공 실패 로깅으로 변경하시고 에러로그에 대한 그 사이클링, 그 SQL 서버 에러로그는 엔진이 재시작되거나 일시적으로 SP사이클 에러로그라는 문서 실행할 때만 그 사이클링이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이클링을 한다고 하면 1년에 52주, 그리고 메인터넌스 작업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파일 개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90개 정도면 1년 동안의 어떤 로그를 보관할 수 있는 형태로 로그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운영하실 방법을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TempDB 같은 경우는 실제 SQL 서버 엔진에 영향을 많이, 성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로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제가 가이드 드리는 게, 그 물리적인 코어가 8코어, 8코어까지는 그 코어 수와 템프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1대1로 매핑을 하는 게, 기본, 권장 값이고요. 만약에 8코어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8개까지만 만들어주시면, 예전에 그 SQL 2000이나 2000년 초반에는 그 TempDB에 대한 컨텐션 이슈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얘도 지금은 이제 이렇게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는데, 2016이 출시되고 설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TempDB를 2016부터는 자동으로 이제 설치 단계에 디텍션을 하고, 그 개수만큼 TempDB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2016부터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즉시 파일 초기화 옵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SQL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면 MDF 하나, LDF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파일 같은 경우는 그 자동 증가가 발생이 되면 1메가씩 증가가 돼요. 1메가씩 증가가 되고, 로그 파일은 10%씩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 기본 크기가 저희가 3메가, 8메가, 3메가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파일 크기인데, 사용량이 계속해서 500기가 1테라까지 1메가씩 늘어나는 사례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NTFS 레벨의 어떤 그런 파일 프래그멘테이션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복원을 할때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동 증가 크기는 고정 사이즈로 지정을 해라. 그리고 그 데이터 파일이 늘어나는 빈도를 계산을 하셔서 뭐 100메가, 500메가, 1기가라는 이런 형태의 고정된 사이즈를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시고요. SQL 서버는 코스트 베이스 옵티마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스레스홀드 값이 5가 넘어가는 시점에 맥스 디그로브 패럴리즘의 정의된 개수만큼의 정렬 처리가 수행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게 기본 값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40코어, 80코어 더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환경에 병렬 처리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이게 0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한 번에 그 코어 개수만큼의 그 스레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CPU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거나 스레드가 소진이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더 이상 로그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장애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OLTP 환경에서는 2에서 4 정도를 구성하시는 게 좋고요. DW 환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8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누마 아키텍처가 지원되는 장비라고 하면 누마 노드에 할당된 CPU 개수만큼으로 지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났습니다. 좀 많네요. 맥스 서버 메모리 같은 경우는 SQL 서버는 아무래도 대용량의 그런 데이터를 핸들링 하다 보니까 일반 다른 어플리케이션보다는 메모리 사용률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OS하고 SQL 서버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좀 격리하기 위해서 SQL 서버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캡을 지정하는 역할로 맥스 서버 메모리를 설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뭐 백업 압축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SQL 서버는 마지막에 있는 옵티마이즈 포 에드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SQL 서버를 사용하실 때 가장 좋은 쿼리 운영 방식은 저희가 뭐 스토드 프로시저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저희 기반, 단넷 기반으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에드 형태로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드 쿼리가 많은 상황에 플랜 캐시가 좀 남기되는 그런 요소들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옵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드 쿼리가 실행될 때첫 번째는 그 328비트짜리 스터브에 저장을 하고 두 번째 실행될 때부터 제대로 된 실행 계획을 저장하도록 구성할 수 있는 옵티마이저 포 에드 워크로드 정도를 구성을 하시면 일단은 어떤 특정 컨피규레이션 문제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장애나 성능 저하를 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 OLTP와 DW 시나리오에는 그 말씀드렸던 전원 옵션과 로컬 보안 정책, 그리고 TempDB 같은 경우는 8개로 1기가를 구성을 했고요. LDAPL 같은 경우는 데이터 파일의 20에서 30% 정도로 3기가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 증가 크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 크기로 100메가 정도로 구성을 했고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동 증가 크기도 100메가. 그리고 MaxDOP는 OLTP 용도로 사용되는 가용성 그룹 세트는 2로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DW 같은 경우는 8. 그리고 민맥스 메모리를 이렇게 동일하게 설정을 하시면 SQL 서버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이나 그 디얼로케이션 하는 작업을 막고 사전에 이제 메모리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그 옵션을 적용을 했고요. 말씀드렸던 add4, add 워크로드를 적용을 했고, 그리고 뭐 DW 같은 환경 같은 경우는 그 파일 그룹에 포함된 파일의 익스텐트를 좀 늘려줘서 대용량 파일에 대한 어떤 핸들링 부분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장 매개 변수 마이너스 1을 적용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중에 첫 번째 요구사항에 해당되는 그 대용량, 수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요구사항에 만족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위해서 인메모리 OLTP,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 사용을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사용되는 스키마는 보시면 디스크 기반 테이블은 오더스 언더바 디스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고, 뭐첫 번째 필드는 아이덴티티 값을 갖고 있는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날짜 오더데이트라는 날짜 조건, 날짜 필드에 대해서 클러스터형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테이블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을 구성하실 때 동일한 테이블 필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 같은 경우는 기존의 B트리하고 다르게 이렇게 이런 형태의 해시 인덱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을 만들겠다라는 메모리 옵티마이즈드 온이라는 옵션을 활성화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듀레빌러티 같은 경우는 스키마인 데이터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엔진이 내려갔다 올라오거나 이게 플러시가 하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플러시가 되지 않고 일반 디스크 기반 테이블하고 동일한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듀레빌러티를 스키마 온이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데이터에 대한 연구 보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정된 파일 그룹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서 아무래도 스키마인 데이터보다는 성능을 좀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보시면 기존에 있던 디스크 기반 테이블을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로 옮기는 건 그렇게 일부 파일 데이터 타입이 지원되지 않거나 변경하셔야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제가 좀 극단적으로 단순한 테이블을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그렇게 큰 공사가 들지는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디스크 기반 테이블을 사용할 때 발생될 수 있는 핫스팟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미리 제가 오스트레스로 배치 파일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먼저 디스크 테이블에 발생되는 부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크 쪽에 발생되는 부하를 제가 지금 볼 거고요. 지금 1500개 정도의 스레드를 100개, 100번 정도의 어떤 이터레이션으로 지금 부하를 생성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스레드가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배치 리퀘스트가 9000, 8000 정도 나오고 지금 매치가 상당히 좀 많이 길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매치가 길어진 원인을 확인을 해보면은, 예,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매치가, 예, 익스클루시브 래치, 그러니까 인서트 구문이 실행되면서 발생되는 핫스팟 때문에 지금 매치가 상당히 길어지면서 배치가 정상적으로 쿼리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정 세션들은 블락킹이 발생되는, 네. 마이크로 잘안
조금
들어가시네요.
올려드릴게요.
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되는 래치 같은 경우는 아유, 참 죄송하네요. 죄송하네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이렇게 방해할지는 몰랐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 배치가 지금 들어가다가 이렇게 특정 적어도 이제 만 정도는 넘어야지 되는 그런 쿼리인데 결국에는 매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쿼리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결국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특정 기능을 수행을 했거나 결국엔 어떤 페이지를 클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 응답이 없는 상태 아니면 뭐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형태로 브라우저가 이렇게 흰색으로 계속 바뀌어 있는 한 상황이 되겠죠. 우선은 얘는 지금 핫스팟이 발생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실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메모리 기반 테이블 같은 경우는 외치가 없다, 락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아무래도 대용량 OLTP, 인메모리 OLTP로 수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는 컨셉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얘도 동일한 숫자에 지금 스레드를 지정을 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저희 매니저분들이 두 분이나 매니저도 오셨고 매니저의 매니저도 오셨는데 50줄 알았으면 제가 서버를 좀 사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더 부하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겼으면 좋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 CPU가 100이에요. 이게 저희가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CPU를 서버로 지금 전환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한 50배 정도라고 지금 보시고요. 숫자가 하나 더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한 10만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래치가 없죠. 기존에 조금 전에 보셨던 디스크 기반 테이블하고 다르게 래치가 없는 상태로 대용량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컨셉이고, 이 시점에 조금 전에 발생됐던 래치가 해소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건 일반적인 상황하고는 약간 다르게 앞에 보셨던 것처럼 지금 부하를 받고 있는 서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용성 그룹이 구성되어 있는 서버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동기 방식으로 고가용성 용도로 지금 가용성 그룹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1번 서버에 인서트된 내용이 2번으로 전달돼야지만 트랜잭션이 종료가 되는 구조로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트랜잭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양의 트래픽을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예, 아직 안 끝났네요. 예. 그래서 이전에 보셨던 디스크 기반 테이블에서 발생되는 핫스팟을 제거했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거의 지금 파이널라이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인메모리 관련된 내용은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을 직접 경험해 보시거나 지금 사용하고 계신 사이트들도 있을 거라고 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우선은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을 사용하면서 가장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 메모리 최적화된 저장 프로시저를 같이 쌍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크리에이티브 프로시저를 생성하는 부분에 여기 보시면 네이티브 컴파일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지정을 하시고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에 스키마 바인딩을 시키시고 실행하는 권한을 지정을 하고 보여지는 어토믹에 대한 블락을 빅인 엔드로 지정을 해주시고 세션에 대한 지정. 그래서 그리고 기존에 이제 사용하셨던 인서트 그 TSQL 부분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네이티브 컴파일드에 된 저장 프로시저를 통해서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의 데이터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예,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빠른 이유를 보시면 그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옵티마이저드는 ON이라는 걸 켜시고 좀 전에 보셨던 네이티브 컴파일드 그 프로시저를 보시면 이게 컴파일드 형태로 이렇게 DLL 형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뒤에 보시는 그 메모리 옵티마이저드 인메모리 OLTP 엔진에서 여기 미리 생성된 DLL을 로드 시켜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TSQL 구문으로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매니징 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성능 향상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인메모리 엔진의 장점은 보시면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저희 SQL 서버 엔진을 가지고 있는 내부 인터널 엔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옆에 이제 빨간색으로 인메모리 관련된처럼 모듈들이 같이 통합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타 제품하고 다르게 저희 인메모리 테이블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데이터베이스의 디스크 기반 테이블과 인메모리 테이블을 혼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적용 예정이거나 지금 검토 중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되는 그런 데이터들은 인메모리 테이블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적재를 시키고 어찌됐든 서버에 있는 메모리는 그 제한적인 거잖아요. 제한적인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로 계속해서 디스크,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들은 디스크 기반 테이블로 내려서 뭐 걔를 스토드 프로시저로 묶어서 이렇게 쿼리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 그 인메모리 OLTP에서 제공되는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은 보셨던 것처럼 뭐 제가 좀 약간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일단은 OLTP 환경에 상당히 강한 면을 가지고 있고 메모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듈 형태로 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조회하는 데 이제 상당히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10배에서 30배 정도의 성능 향상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차피 기존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성능 향상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보면 저희 그 SQL 서버 엔진이잖아요. 클라이언트 커넥션을 말하는 네트워크 레이어와 지금 관계형 엔진에 대한 부분, 스토리지 엔진에 대한 부분, 실제 로깅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인메모리 OLTP,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나머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나 메모리 옵티마이즈 테이블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커넥션 부분에 대한 어떤 성능 향상은 없습니다. 없고, 트랜잭션 로그도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언두 로그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로그를 남기는 양이 적긴 하지만 결국에는 아직도 트랜잭션 로그를 복구 목적으로 듀레빌리티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로깅 수준에 대한 어떤 성능 개선은 없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메모리 최적화된 저장 프로시저를 사용을 하시고 실제 메모리 최적화된 테이블을 액세스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의 어떤 성능 개선 효과가 10배에서 30배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얘인데요. 보시면 결국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데이터 액세스와 관리 포인트와 동일하게 커넥션과 로깅 부분은 동일하다는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쿼리에 대한 실행 속도와 데이터를 조회하는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조회 그 향상되는 부분 때문에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좀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레이어에 대한 어떤 성능 향상보다는 메모리 최적화된 테이블 그리고 메모리 최적화된 저장 프로시저를 활용하실 때 기본적으로 10배에서 30배 정도의 성능 향상 효과를 보실 수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두 로그를 쌓지 않기 때문에 로그 사용량이 감소가 되는 효과는 있지만 여전히 트랜잭션 로그는 논리적인 디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메모리 옵티마이드 테이블,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을 사용하실 때도 결국에는 드레빌리티에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연구 보존성을 보장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서버 엔진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다시 재적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 용도로 파일 그룹을 추가를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은 저희가 SSD를 여기다 두실 걸 권장을 드리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데이터가 계속해서 그 적재가 되고 데이터에 대한 연구 보존성 때문에 백그라운드로 이런 시퀀셜 IO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을 사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병목 구간이 여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RDBMS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시는 단계에 그걸 휘발성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는 좀 드무시잖아요. 뭐 일부 쇼핑몰 같은 경우에 장바구니도 없어지면 사용자들이 막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난리를 치는 경우들이 생겨서 휘발성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무실 것 같고, 세션 DB로 사용하시는 경우를 빼고는 드무실 것 같고, 대부분은 메모리 앤 데이터, 스키마인 데이터를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용량 계획이나 디스크 타입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장비, 저희 장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트북이라 사양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타 사이트에서 저희 홍영 차장이 진행했던 그 POC 결과를 여기 하나 붙여놔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2012 같은 경우는 저희 인메모리 그 OATP 기술이 2014부터 제대로 소개가 됐고,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과 2012에서 테스트한 건 결국엔 디스크 기반 테이블에 대한 어떤 성능 테스트, POC죠. 뭐, POC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지금 디스크 기반 테이블 같은 경우는 배치 리퀘스트가 599, 결국엔 초당 처리되는 처리, 쿼리 건수가 약 600건 정도 되는데, 이렇게 그 배치 리퀘스트 양이 늘어나지 동일한 부하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599 정도 나오는 이유가 보면 래치가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블락킹이나 여러 가지 대기 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렇게 배치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2014 같은 경우는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얘는 뭐 전체적으로 뭐 평균 값을 보다 보니까 0이 아니라 뭐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기존에 가졌던 래치가 제거가 됐고 락킹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치 리퀘스트가 거의 35배 정도 향상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의 딱첫 번째 컨셉은 노략 노래치. 저희는 노머니 노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략 노래치라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그런 대용량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적용하시는 사이트는 없으시죠? 없으시죠? 적용하려고 검토하는 사이트들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게 가용성 그룹인데요. 기존에 일반적으로 게임사 같은 경우는 페어러버 클러스터를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으신데, 이게 보면 페어러버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수준의 어떤 리던런시를 보장해주는 기술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공유 디스크가 필요했잖아요. 공유 디스크가 필요하고, 아무래도 이게 디스크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데이터에 대한 손실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원 포인트, 싱글 포인트 여러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가용성 그룹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어떤 리던던시를 보장해주는 기술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것도 이제 2012부터 출시가 된 기술이라 대부분 한 번씩은 다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다 빼고요. 용어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윈도우 페어러버 클러스터 기반에서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장애 조치에 다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이다. 기존에 미러링 같은 경우는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1대1로 이렇게 주 서버와 미러 서버로 데이터베이스 복제본을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구조였던 반면에 가용성 그룹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의 그룹, 그 MSDN에 이렇게 자세히 숫자 보시면 150개 정도를 가용성 그룹 하나에 넣고 서비스했더니 그래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뭐 150개는 무리일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트래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셋을 가용성 그룹의 그 단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복제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중에 보면 여기 소스가 되는 인스턴스를 주복제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같은 경우는 스탠드얼론끼리 이렇게 구성된 환경. 만약에 이제 서비스 DB가 페어러버 클러스터로 구성된 인스턴스인 경우에도 가용성 그룹을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단 제약사항은 주복제본이 페어러버 클러스터 인스턴스인 경우에는 자동 페어러버가 되지 않는다라는 제약사항을 빼고는 예, 동일하게 인스턴스 간의 어떤 데이터 종결, 데이터 이중화를 구성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단위는 가용성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데이터에 대한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 복제본이 아닌 그 복제본들을 다 보조 복제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에는 보조 복제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2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대한 동기화 방식이 싱크 2개, 어싱크 2개에서 총 4대 까지를 운영을 할수 있었고 원본까지 포함하면 총 5대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뒷부분에서 다시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서 2014부터는 그 동기 방식 2개, 비동기 방식 6개. 그리고 2016이 되면은 동기 방식이 3개로 늘어나요. 3개로 늘어나고 그 비동기 방식 같은 경우는 다섯 개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복제본은 여러 개일 수 있다. 그래서 최대 지금 현재 버전으로는 보조복제본 8개, 주복제본 1개에서 전체 9개 세트로 운영을 할수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복제본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액티브 활성 보조복제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조복제본을 데이터 복제만 해놓는 게 아니라 읽기 전용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트랜지션 로그 백업을 이렇게 보조복제본에서 수행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용량으로 발생되는 그런 트래픽 때문에 주복제본에서 트랜잭션 로그 백업을 받기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보조복제본에서 트랜잭션 로그 백업을 받을 수 있다. 풀 백업은 안 됩니다. 트랜잭션 로그 백업을 보조복제본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 2016도 마찬가지고요. 개수는 전체적으로 8개로 동일하고요. 동일하고 여기 보시면 실선으로 표현된 게 동기 방식, 보조복제본, 여기 점선으로 된게 비동기 방식.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2014까지는 두 개까지의 복제본을 운영을 해주고요. 2013까지는, 2016부터는 세 개까지. 그리고 이제 2016에 좀 게임사나 여러 사이트에서 좀 쓰실 수 있는 기능들 중에 보면은 보조복제본을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 얘네들을 로드 밸런싱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2014까지는 리드블 라우팅이라고 해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버추얼 IP를 타고 들어왔을 때 어플리케이션 인텐트라는 그런 그 옵션을 만나면 자동으로 읽기 전용으로 구성된 서버로 이렇게 라우팅을 해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2016부터는 로드 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저런 리드 온리 서버들을 구성을 해서 L4 형태로 이렇게 배포를 해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읽기에 대한 어떤 부하들을 보조복제본을 통해서 좀 많이 분산시켜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용성 그룹도 간략하게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보시면 그냥 진행하면 조금 섭섭하니까 그래도 부하를 좀 발생시키는 상태에서 먼저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릴 시나리오는 지금 가용성 그룹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 클러스터 서비스가 문제가 될 경우에 페이오버가 되는 상황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클러스터 서비스가 이렇게 중지가 되는 상황이면 가용성 그룹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예, 한 6초 정도 걸리죠? 좀 전에 보셨던 부하 정도로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3만에서 5만 정도의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이고 결국에는 트랜잭션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좀 빨리 페일오버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두 번째 보여드릴 페일오버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DB를 제가 재시작시켰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가 중지된 걸 인지를 하고, 페일오버가 자동으로 발생이 되죠. 예. 발생이 되고, 지금 1번 장비로 다시 돌아와 있고, 그 가용성 그룹을 구성하시게 되면 이렇게 빌트인된 예, 제가 지금 데이터가 부하 테스트가 되고 있던 중인데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있는 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대시보드를 활용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대시보드를 보면은 예, 얘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시나리오가 주 서버가 1번, 2번에 이제 양쪽에 있는 액티브 모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릴 건 이렇게 장애 조치, 수동으로 이제 장애 조치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준비할 때는 잘 되다가 꼭 이렇게 보여드리면 잘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페일오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0초 이내에 이제 페일오버가 발생되는 걸 보면 아무래도 페일오버 클러스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페일오버 시간이 상당히 많이 단축된 거다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용성 그룹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됐고, 부하는 정상적으로 다시 1번으로 돌아온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리트라이로직 그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면 5초에서 6초 정도 서비스 단절이 있다가 다시 바인딩이 되면 저렇게 자동으로 그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고가용성 솔루션을 그 가용성 그룹을 활용해서 운영을 할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고요. 그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메모리 OLTP를 운영하실 때 결국에는 메모리 사이즈, 서버에 장착된 메모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을 유지를 하시게 되면 메모리가 결국에는 꽉 차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SSIS 패키지를 만들어서 첫 번째 커넥션 세트는 주복제 보니까 그러니까 리드라이트를 할수 있는 커넥션을 하나 만드시고 두 번째는 가용성 그룹의 리드 온리. 그 리드 온리 서버로 라우팅을 할수 있는 방법은 어플리케이션 인텐트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요. 확장 독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리드 온리라는 옵션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리드 라이트 서버로 가는 게 아니라 리드 온리 서버 보조 복제본으로 라우팅을 되는 구조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동기화 대상이 되는 레인지를 뽑아서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가 이제 여기 무브 데이터 여기에 이제 실제 소스가 되는 데이터를 읽을 때 여기 지정한 리드 온리 서버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버전은 그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이 스키마인 데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 서버에 데이터가 인서트가 되면 보조 복제본에서도 바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용성 그룹을 운영하시게 되면 보조 복제본을 읽기 전용 서버로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대용량으로 처리하는 그런 배치 쿼리들을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 말씀드릴 게 가용성 그룹이 지금 보면 뭐 전체가 다 복제가 되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아니고요. 실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만 복제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로그인이나 SQL 에이전트에 대한 잡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양쪽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로그인 같은 경우는 뭐 컨테인드 DB라는 걸 쓰시면 자동으로 이제 복제할 수 있는 구성을 하실 수는 있지만 잡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이제 양쪽에 관리를 하시다 보면 결국에 잡들이 가지고 있는 스케줄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양쪽에 실행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는 잡들도 있잖아요. 그러실 경우에 지금 현재 내가 수행되는 그 쿼리가 가용성 그룹 이름을 지정을 했을 때 내가 프라이머리인지 세컨드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쿼리를 만들어서 그 관리하셔야 되는 잡들의 첫 번째 단계에다가 얘를 밀어넣는 거죠. 밀어넣고 매번 체크를 하는 거죠. 잡을 수행하기 전에 내가 프라이머리일 때만 돌아야 돼라는 잡일 경우에는 만약에 뭐 이걸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세컨드리라고 하면 사용자 정의 오류를 발생을 시키고 잡에서 보면 이런 그 워크 플로우를 구성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가 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종료시켜라는 형태로 이제 관리를 하시게 되면 동일하게 양쪽에다가 잡을 등록하시는 형태만 되더라도 뭐 양쪽에 잡 어떤 서버가 주 서버이거나 보조 서버이거나 상관없이 이제 잡들을 좀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이 장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초반에 제가 좀 약간 벌레벌레 했었는데요. 앞 세션 진행하셨던 엄부장님이 너무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을 하셔서 갑자기 당황을 해가지고. 네. 다음번에 또뵐 기회가 있으면 잘할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세션은 한 15분 정도 저희가 쉬었다가 진행을 할 거고, 나머지 내용은 예, 수혁 차장께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